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거듭 말하지만 잘못은 제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무엇이죠? 잘못은 단지 하나. 이전부터 제 마음으로 오로지 향해 있던 것, 아직도 향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방향으로 그대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대에게 가하는 폭력은 얼마나 슬픈 폭력입니까? 그 폭력에 저는 운명지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중단했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좀 더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텐데요. 그러면 그대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중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대를 결국 지금처럼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조금 전처럼 그대에 대한 생각으로 사무실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고 전율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적 조용한 이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거나 늘어진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지 않을 거고요. 설사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 편지를 한다 해도 오늘과는 다른 날이 존재할까요? 불가능 것을 수행하려는 숙명과는 다른 숙명이 존재할까요? 온 힘으로 산산이 흩어졌다가 같은 힘으로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다른 말은 말고요. 이제 다시 오후입니다. 벌써 늦은 오후입니다. 그대의 편지를 다시 읽으니 당신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였을 때 담쟁이 사이로 들판을 내다보던 그대의 얼굴만은 담쟁이와 얽히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편지에 쓴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제가 직접 갔더라면 그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제 삶의 방식이, 비록 삶의 방식이 제 위장을 치료해주긴 했지만 당신한테는 어리석고 지나치게 비쳤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제 아버지는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달을 얼굴 앞에 신문을 대고 계셔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옷차림은 너저분했습니다. 같은 양복을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책상머리에서, 더구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입고 다녔습니다. 전 나무보다 더 추위에 무감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인 지금 가벼운 외투도 무거운 외투도 입지 않고 여름 모자에 여름 옷을 입고 조끼도 입지 않은 채 전 조끼를 입지 않는 복장의 고환자입니다. 외투를 입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정신 이상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속옷에 대해선 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별납니다.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일 그대가 사는 거리에 맨 처음 건물인 그 교회 부근에서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한 이래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해명하고 싶지만 그댄 어떤 해명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 삶의 방식에 있어 건강에 좋은 모든 것들이 전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은커녕 커피나 차도 마시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것이 허위적인 저의 침묵을 벌충해주지만 초콜릿도 먹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펠리체양, 그렇다고 저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일로 저를 고쳐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먼 공간 너머로 친절하게 참아주십시오. 상상해보십시오. 어젯밤 전 아주 추운 날씨에 평상복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와 거의 날마다 똑같은 저녁 식탁에 앉아 누이의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곧 누이의 남편이 될 남자가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옆방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아, 저는 요즘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혼자 방에 있다가 그대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어떤 식으로든 기댈 수 있도록 얼굴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댄 절 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았죠. 제 나이를 비밀로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를 알면 그댄 더 곤란스러워질 테니까요. 전 막스보다 한 살 정도 많습니다. 7월 3일이면 30살이 되죠. 물론 소년처럼 보이지만 정통하지 않은 판단자들의 안목에 따르면 제 나이를 18살에서 25살로 평가합니다. 어제 그 교수에 대해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만함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질투일 뿐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그 교수가 좀 싫습니다. 그 교수가 그대에게 빈딩이란 사람의 작품을 읽어보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전 빈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되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표현은 한 줄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가 당신의 꿈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서둘러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댄 전차에서 급히 뛰어내립니까? 그대가 다음에도 그런다면 저의 놀란 얼굴이 바로 그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안과 의사는요? 두통은요? 그대의 다음 편지가 그것들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대 프란츠 케이.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19번째. 1912년 11월 8일. 친애하는 펠리체 양. 그대의 지지난 편지. 그대가 쓴 대로 지난 편지가 아니라 지지난 편지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지난번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자신 없어 합니까? 저의 감춰진 초조감과 치유될 수 없는 불만감이 글자 안에서 눈에 띌 만큼 전율했습니까? 하필이면 저의 편지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다 말했을까요?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우울합니다. 그런데도 온 힘을 다해 그대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군요. 그대가 제 삶을 올바로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상을 통해 저의 신경 과민한 섬세함을, 그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 한번 끌어내면 저를 마치 돌처럼 남겨놓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계신지요? 그대의 편지를 이미 20번은 읽었습니다. 받고 나서 여러 번, 타자수 앞에서 여러 번, 그리고 한 고객이 저의 책상가에 앉아있는 동안 그 편지가 그때 막 도착한 것처럼 또 읽었습니다. 거리에서도 읽었고 집에서도 읽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 그대가 함께라면 전 가만히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혹시 저보다 그대가 더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요? 달래는 손길이 아니라 힘을 주는 손길 말입니다. 어젯밤에는 죽을 정도로 피곤해 한참을 생각하다 글쓰기를 단념했습니다. 그 대신 2시간 동안 주머니 안에 손이 뻣뻣하게 얼어버릴 때까지 골목길을 거닐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6시간을 내리 잠만 잤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대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대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날 밤 저를 깨웠던 것은 비록 잠시였긴 했지만 이 꿈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때보다 더 일찍 깼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교사가 집으로 쳐들어와 비몽사몽간에 듣기론 마치 어머니의 고함소리 같았습니다. 나의 누이가 자정이 막 지나 딸아이를 낳았다며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전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채 잠시 생각했는데 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절 강제로 깨울 수 없습니다. 저를 깨우는 것은 오히려 문 뒤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출산 소식을 전한 베르너 양의 친절한 관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이자 삼촌인 저는 호의는 털끝만큼도 없이 시기심만, 제 누이에 대해, 아니 누이의 남편에 대한 난폭한 시기심만 느꼈으니까요. 전 결코 아이를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더 큰 불행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난 뒤, 그리고 어리석은 신중함으로 낭비해버린 저녁 이후의 말입니다. 사랑스런 아가씨, 지금은 밤 12시 반인데 편지지를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방에 편지지가 있는데 그 방에서 제 누이가 자고 있거든요. 집안일들은 뒤죽박죽입니다. 우리의 손자이자 조카인 아이가 자기 누이가 태어나자 우리 집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판 견본에 편지를 씁니다. 동시에 그대에게 제 작은 책자의 조판 견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 프란치 K. 국도 위의 아이들 40일이라는 조판 견본 뒷면에. 20번째. 1912년 11월 8일. 친애하는 펠리체양.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아가씨, 저의 언어들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의 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립시다. 편지로서요. 그러나 경고로 기억합시다. 선의와 최선의 동의 안에서 말입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난 뒤인 오늘 오후의 끔찍함에 대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이미 모든 일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요. 제가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무관심한 사람, 친한 사람, 단순히 현존하는 사람을 위해 살거나 그들의 무관심이나 친밀함, 단지 강력하고 활기찬 존재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때는 저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그 일에 전력질주하면 비참함은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전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 무의미함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오후엔 벌써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대의 편지가 제때 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글을 쓰지 못합니다. 이 편지조차도 그대가 오늘 한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난은 자매나 맡기고 신들에게 맡깁시다. 아, 조판 견본이 마음에 들었나요? 종이가 다르죠? 활자체가 지나치게 아름다워 제 작은 책략보다는 모세의 계명기록 석판이나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렇게 인쇄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친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프란츠 케이.